오늘의 성경 말씀은 욥기 31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덥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안승백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에 우리 환영과 함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한인동산장로교회 제2루디아 선교회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종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동안에 또 사역해왔던 것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욥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욥과 같이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질문이 우리 가슴 속에 잔잔히 울려 퍼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마음의 소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중심을 다 아시고 정확하게 읽으시고 그때그때 정확한 때에 맞춰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본문에 앞서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풍상 목사님 심하는 우리 한인동산 장로계 너무나 아름답고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동산에 자리 잡고 있다는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꼭 오고 싶었는데 언제나 한번 갈까 그랬는데 지난달에 그 목사님 잠깐 이렇게 만나 뵙고 교제하면서 그런 마음이 든다,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1루디아 선교를 통해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제가 기쁨으로 달려왔는지요. 혹시 뒤에 영상실에서 사진 조금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냥 빨리 이렇게 빠르게 좀 이렇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이 많기 때문에 뭐 다 일일이 설명할 시간 없고 이렇게 쭉 제가 해온 사역은 홈리스 사역이었습니다. 홈리스 사역, 그다음에 중독자, 알코올, 중독하면 알코올, 도박, 마약, 또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계속 빨리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사진들 보시면 되고요. 주로 제가 사역했던 기간은 주로 집중적으로 했던 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집중적으로 몸이 부서지더라 이렇게 쫓아다녔던 시간이 이제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였는데 그때 했던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진이 계속 넘어가면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주로 했던 사역은 이제 홈리스 사역,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쉘터 미션 홈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은 이제 뉴욕에 보면 이제 그런 사역이 몇 군데 있죠. 사랑의 집이 있고 또 나눔의 집이 있고 또 이종선 목사님 하는 또 주님의 식탁 선교회, 그런 사역들인데, 사실은 이제 그 뉴욕의 공식적인 이 홈리스 사역, 노숙자 사역은 2011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 나눔의 집이 그때 2011년 6월 달 개소했는데, 그때 제가 그 쉼터가 쉘터인데, 그 쉼터의 초대 제가 디렉터였습니다. 그 나눔의 집을 실제적으로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하고, 그 뒤에 이제 이후로 다른 목사님들 지금 맡아서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는데, 참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만났던 그런 홈리스 분들, 노숙자 분들, 또 가끔 외국인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외국인도 만나고, 또 이렇게 우울증 있는 분들도 만나고, 특별히 이제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2013년쯤 지나서는 그 싱글맘, 그 남편하고 뭐 이혼했거나 아니면 또 사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별했던 그런 정말 성경에 나온 오늘 읽은 것처럼 고아와 가부죠. 엄마는 있지만 뭐 거의 어려운 그런 가정들.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싱글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한부모 가정이죠. 그런 분들을 많이 섬겼던 그런 장면들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홈리스, 한인 홈리스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 홈리스 분들 한 우리 한인 사회 여기 뉴욕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수백 명 만났는데 이렇게 수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게 좀 정리를 해보니까 홈리스 분들이나 노숙자 분들도 다 어렵긴 하지만 그분들은 자기 한 몸만 추스리면 되는데 이 싱글맘 엄마들 또 자녀들은 엄마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한 몸이 아니고 남편을 대신해서 경제적으로 자기가 생업을 유지해줘,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해줘, 그러면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어리기 때문에 자녀들을 또 학업을 하고 부양하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우리 한인사회에서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면서도 제일 어려운 분들이 오히려 저는 싱글맘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부모 가정. 그래서 지금은 2013년 이후에는 주로 싱글맘 가정들, 저 다 싱글맘 자녀들인데 그분들을 섬기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뭐 그 외에도 지금도 홈리스 분들이 계속 연락이 옵니다. 한국에 간 홈리스도 지금 계속 연락이 오고 그때 저를 잊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연락이 옵니다. 계속 오는데 하여튼 그러한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제 말씀을 이제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들으시면서 그림을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우리가 욥기서 31장 16절부터 23절 읽었는데 한 절 더 읽으면 3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은 같은 31장 32절에 보니까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기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소노라. 아멘. 욥이 무슨 일을 했다 그러죠? 노숙자. 요즘 말하면 현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홈리스 분들이 딱 나타나면 절대로 그냥 내보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들여서 그 사람들 따뜻하게 재워주고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옷도 새로 챙겨서 신발도 챙겨서 그렇게 내보냈다는 거죠. 그냥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참 대단한 삶을 살았던 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뭐 굉장히 오래 저희 사역 초창기부터 저는 참 하는 동산 장로교회 우리 특선교회 분들 또 목사님 사모님 온 성도들의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돌아보니까 사진도 보시다시피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한인동상 장로교회 선교회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던 것 같아요. 매년마다 또 받아야 하시면은 또 이렇게 많은 그런 성금을 모으셔서 이렇게 후원해주시고 그런 힘으로 저는 싱글맘들 렌트비도 내주고 또 급하게 또 교통비가 없으면 교통비도 드리고 취업, 이제 직장 구하려면 이제 교통비 찾아가야 되거든요. 어떨 때 맨하탄도 가고, 뭐, 크네티도 가고, 뉴저지도 가고, 교통비가 없대요, 노숙자들은. 근데 일자리는 이제 구하고 싶은데, 그럼 교통비도 주고, 뭐, 이렇게, 그런 사역들 해왔는데, 다 그렇게 합력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게 사진은 대충 이렇게 돌아보면 사역을 이렇게 했던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제가 해온 사역이 주로 구제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구제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 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구제를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이웃이 너무나 많습니다. 늘 우리가 길거리 조금만 나가면 다운타운에 가면 지금도 많은 홈리스 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성경 잠언 28장 27절에 볼 것 같으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가난한 이웃을 못 본 채 하는 것은 죄가 된다 그래요. 이건 아까 읽었고요. 그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8장 27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이웃이 나타났는데, 내 앞에 나타났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아유, 바쁘다는 핑계로 난 지금 시간이 없어. 저런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불의의 사람들이야. 이런 마음을 먹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성경에 의하면 그것이 나에게 죄로 기억된다. 하나님이 죄로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죠. 참 이렇게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성경에는. 잠언 15장 11절을 이해할 것 같으면은, 이 구제는 가난한 이웃들, 홈리스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나옵니다. 여기는 없지만은 무슨 얘기냐.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손을 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도움을,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라는 뜻에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보너스로 드립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멸망받았죠? 대표적인 죄? 동성애. 그렇죠? 그것까지는 아시죠?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에스겔서 16장 49절로 50절을 나중에 찾아보시면요.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에 같이 했던 아드마와 스보임이 같이 유황불 심판을 받았는데 그들의 죄가 동성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조목조목 여섯 가지나 있더라고요.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 중에 여섯 가지 다 교만하고 배부르고 전혀 이웃을 돌아보지 않냐고 나만 배부른 그런 사람들의 죄였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그들은 풍족했고 아주 풍족하고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돼서 그들은 유황 불못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더라.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가증한 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가 뭐죠? 동성애. 그렇게 복합적인 여섯 가지 죄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잘못 옆부터 있었던 아드마와 스보임이 같이 불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구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된다는 사실이죠.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구제 사역을 5년, 6년, 7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말씀들이 저한테는 딱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또 구제는 그냥 우리가 좋은 마음을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구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구제의 손길을 베푸는 자들 축복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이 오늘 잠언에 제가 몇 개 소개했는데 잠언 11장 24절에 볼 것 같으니까 오히려 흩어서 구제하여도 오히려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나눠주면 우리가 손해나고 부족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산법은 오히려 더 많이 그 자리에 내가 흩어 다 나눠준 자리에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오히려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꺼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뭘 꺼드려요? 예? 하나님이 다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가 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유일하게 잠언서 19장 17절에 의할 것 같으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유일하게 다른 데는 없어 유일하게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빌려줄 수 있는, 꼬들 수 있는 것. 유일하게 구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여러분의 구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노라. 이게 잠언 19장 17절. 하나님 앞에 많이 꺼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기본 몇 배? 주님 말씀이 할 것 같으면 30배, 60배, 100배. 꼭 그걸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저는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만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다 성경 말씀이 많지만요. 그래서 이러한 구제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구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반드시 그걸 바라서가 아니라 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생각을 읽으시고 정확한 때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더 이상으로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입고 이렇게 지금까지 올려 달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구제는 전도의 통로가 됩니다. 이 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영혼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의 접촉점이 되는 거죠. 말로만 사랑 갖고 되나요? 요즘처럼 강팍한 세상에 그냥 말로써 안 되는 거죠. 말로만 안 되는 거죠. 특히 가난하고 심령이 이 환경이 가난하면 심령도 가난해지거든요. 그때 사랑의 손길 작은 것 하나 내밀 때 그들은 마음이 열려가지고 주께로 돌아오고 예배자로 돌아오고 망가졌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중독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를 저는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5절 이할 것 같으면 그들도 초대교회도 가난한 자들이 많았잖아요. 헬라파 가부들도 있었고 유대파 가부들도 있었고 그때도 전쟁에 또 이런 어떤 상처로 인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자기 재산과 땅을 다 팔아서 나눠줬더니 초대교회 엄청난 부흥이 있었더라. 초대교회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바로 구제는 하나의 우리가 전도지만 거리에 나가서 전할 것이 아니라 이 구제를 통해서도 요즘은 관계 전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해봤지 않습니까? 전도지 만장을 뿌려도 거기서 그 전도지를 통해서 1년에 한 명 올까 말까 정말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구제는 하나의 어떤 영혼군의 전도의 접촉점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또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될 그런 사역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욥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런 본문을 제가 오늘 정했는데 그 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욥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욥은 어떤 분이었죠? 욥하면은 어떤 사람이었더라? 딱 이렇게 머릿속에 한 단어로 떠오르는 것이 고난, 고난 받은 종, 그죠? 주로 욥하면 고난 받은 종, 억울하게, 애매하게 말하죠. 그렇게만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불과 6, 7년 전까지만 해도 욥은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잖아요. 특히나 목회자니까 신학교 때부터 성경을 수십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에 대한 이해가 저 자신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러한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욥이 어쩌면 지구상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가장 구제, 가장 이 구제 사역을 많이 했던 인물이네.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욥은 보니까 일생 동안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살았던 인물이 욥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욥기가 많잖아요. 반드시 욥기서 오늘 본문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안 읽었는데 욥기서 29장과 31장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욥기서 29장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내가 어릴 때부터 돌아보았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간 자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자도 있잖아요. 욥은 항상 몸소 가서 그 감옥에 들어간 자도 다 끄집어냅니다. 억울하게 피해받은 사람들 다 억울함을 다 풀어주고 욥이 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욥이 저작거리 이 말하자면 광장 옛날에 광장 문화 있잖아요. 광장의 그 거리에 이렇게 나타나면 심지어 욥보다 나이가 드신 연세 머리가 허옇게신 그런 어르신들도 욥만 나타나면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가지고 욥한테 고개를 숙이고 뭐 아이들은 너무 두려우니까 욥이 너무너무 의인이니까 너무너무나 경건한 사람이니까 두려워가지고 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너 너무 두렵다기보다 너무 존경하는 너무나 존경스러운 정말 경외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어린아이로부터 남녀노소 할 것도 없이 욥이 나타나면 다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을 하다가도 말을 다 거치고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다 귀를 기울였다 그래요. 그만큼 욥은 말, 욥 한 사람이 움직이면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영혼들이 막 집중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걸어다니는,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걸어다니는 전도자였던 거죠. 그만한 영성, 그만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쳤던 인물이 욥이라는 것을 욥기서 29장과 31장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시면 제가 한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욥기와 욥기 29장 31장을 읽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자와 욥은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욥기서 1장부터, 욥기서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어마어마한 축복, 재물의 축복, 자녀의 축복, 아들이 일곱이요, 일곱이요, 딸이 셋이다. 아주 아름다운 잘생긴 예쁜 아들, 딸, 지혜로운 딸들, 아들. 그리고 재물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보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약대, 양, 양, 양이 제일 많아.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그 외에도 뭐 암나귀가 500이고 짐승들뿐만 아니라 많은 종들도 거느리고 욥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욥이 그렇게 가난한 이웃을 구제를 즐겨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기서를 잘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비결이 욥기 안에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꼭 복음서 아니더라도 가진 것을 지갑을 틀어서 다 베풀고 가난하고 소외된 고아와 과부 나간 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욥같이 지금까지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만큼은 못 가더라도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 비결을 알기 때문에 지갑을 수시로 비웁니다. 지난주에도 지갑을 털렸는데 제가 재미없자고 털렸다는 게 아니고 홈리스 만나는 무조건 제가 있는 거 다 줍니다. 주고 교통비도. 그러면 하나님이 기본 30배, 60배, 100배 꼭 100배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 많이 베풀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축복의 근원이 바로 이 구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게 됐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단이 시기가 났죠. 사단이 시기가 났죠. 사단이 시기할 만하죠.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 가장 큰 복을 하나님 허락하셨거든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빌게이츠 수준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셈이 나죠. 시기할 만하죠. 저거 한번 건드려볼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쫓아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딜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야 그래 너 한번 욥을 한번 건드려봐. 그러나 그는 절대로 변절하지 않을 거야. 너 재산 뭐 다 줘. 절대로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 사단이 욥을 쳤죠. 그러니까 욥이 시험받고 한 것은 사단의 시기 때문에 애매한 거죠. 억울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말이죠. 여러분 애매한 고난 있잖아요. 애매한 그런 어떤 그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애매한 고난. 내가 정말 잘못해서 받는 거라는 자기가 받아야 되고. 근데 나는 잘못한 거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말씀도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떨 때 보면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모함당하고 막 사기당하고 그런 일 많이 경험하죠. 그죠? 특히 이민사회에서.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참 많이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고 거두어주고 채워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꼭 나갈 때 보면 제일 못됐게 욕을 하면서 사기치고 막 모함하고 거짓말, 이분들은 또 거짓말 잘하거든요. 밥만 먹으면 거짓말. 이제 변화되기 전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하고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꼭 사단이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건 뭐 당연히, 당연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 아, 사단이 한 번 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뭐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욥기서 29장 31장을 말씀드렸는데 왜 욥기서 29장 31장을 그럼 성경에다 이렇게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늘 읽으라고 기록했을까요? 원인은 뭘까요? 우리도 여기 PPT 좀 비춰주시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글이 사르라고. 저와 여러분도 사랑 성도님들도 우리가 욥처럼 글이 사르라고. 그렇게 그 앞페이지죠? 그 앞에 한번 비춰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구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1루디아 성교회뿐만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 사모님들 벌써 오랫동안 사역 초창기 때부터 쉼터 사역 때부터 해마다 늘 절기 때마다 오셔서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구제하며 선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복을 저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사진을 보았지만 우리 온유한 게 또 우리 그 부설 오른손 구제센터가 해온 사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돌아보면은 이제 요약 정리하면 그 2010년부터 제가 이제 노숙자들 만나게 된 동기는 이제 개척은 개척 목회였거든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님 처음에 왔다가도 또 이렇게 우르르 또 몰려가고 다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10명도 안 됐어요. 초창기 때. 그래가지고 이래갖고 어떻게 교회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저 혼자 이제 거의 이제 노방에 나가서 전도를 많이 했죠.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러다가 만난 분들이 노숙인들이에요. 실제로 만났습니다.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제 타주에서 왔다가 여기서 이제 가져온 돈은 떨어지고 잠잘 곳은 없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갈 것도 실제로 노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만났었죠. 그래서 그분들 잠잘 곳 구해주고 또 신발이 어떤 분은 탁 떨어져 신발도 사주고 교통비 주고 또 이렇게 옷도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노숙자 사역이 시작됐는데 아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많았어요. 지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좀 줄어드는데 그때는 많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야, 이분들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는 그나마 이제 카지노 버스를 타고 밤에 이제 겨울가 추우니까 카지노 버스를 타고 이제 그다음 버스 안에서 지내요. 마땅히 잠잘 곳이 없으니까 뭐 그렇다죠. 근데 낮에는 갈 데 없어. 낮에는 이제 맥도날드로 버킹 가는데 거기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난 전에 뭐 들어 이렇게 그 가게 직원들하고 트러블도 생기고 그런 일이 있었죠. 왜냐하면 쭉쭉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 이분들 좀 쉼터 쉴 수 있는 낮 시간만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한 것이 노숙자 쉼터 곧 나눔의 집이었죠. 그것이 2011년 6월 개소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눔의 집이 이어지는데 저는 이제 중간에 다른 그만 디렉터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께 넘겨드리고 그때부터 저희가 시작한 사역이 이제 오른손 구제센터 말하자면 쉘터 사역이었죠. 그것이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던 미션홈인데 말하자면 이제 임시 쉘터였죠. 그곳에서 한 50명 이상 100명까지 안 되는데 거기서 싱글만 말하자면 과부 그다음에 어린 자녀들 또 외국인들 포함해서 또 중독자들 뭐 우울증 환자 그런 분들이 많이 거쳐갔습니다. 짧게는 뭐 짧게는 몇 주 짧고 뭐 한 달 두 달 3개월 길게는 6개월 1년 이상 그렇게 있으면서 또 취직하고 자립하고 그렇게 이제 미션홈 사역을 쭉 해왔던 것을 이제 아까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 미션홈 쉘터 사역도 쉽지 않았습니다. 160가의 제1호 미션홈을 세우고 2012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이 늘어나고 한 10명, 15명 되니까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또 여자분들, 남자도 같이 조금 일시적으로 있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가 생겨서 아 이거 분리시켜야 되겠다 해서 제2호 미션홈을 베이사이드에 또 하나 이제 좀 허름하고 좀 싼 건물을 얻어야 되니까 렌트를 얻어서 방이 한 4개 좀 있는 것을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는 남자 전용 쉘터를 했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 1호 미션홈은 2년 만에 문을 닫게 됐는데 이웃에서 자꾸 신고를 해요. 이게 옷이 허름하고 냄새나고 뭐 이렇게 사람들 들락날락 하니까 저기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계속 신고를 하니까 결국 주인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집을 팔아버렸어요. 이 골치 아프거든요. 그분들이 들락날락 하면. 그래서 그 쉘터는 문을 닫게 되고 2호 쉘터는 또 거기 있던 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 남자분 한 분이 우울증 환자고 자살 중동자였는데 결국 나중에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2층 난간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 쉘터 사역은 굉장히 어려운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시큐리 시스템도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지만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쉘터 사역을 그 일을 계기로 이제 그만두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우리 PPT 보는 것처럼 그 싱글맘 사역을 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도록 이끄시더라고요. 물론 교회에 주된 사명이 선교 아닙니까? 그죠? 주님 말씀처럼 너희는 땅 모든 민족으로 가서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죠? 선교인데 하나님께서 이 구제 사역이 이제 한창 막 이렇게 이제 성숙하고 무력을 무렵되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교 쪽으로 사역의 방향을 또 교회의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사역의 지경이 그 다음 마지막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구제 쪽으로서 구제는 지역 선교거든요. 구제도 선교인데 구제는 지역 선교인데 그 해외 선교로 지경을 이렇게 거기죠. 지경을 넓혀주시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션홈 사역은 굉장히 어려운 사역이에요. 홈리스 사역은 쉘터 사역은 너무나 위험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죽어가거든요.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암으로 죽기도 하고 가장 이렇게 두려운 것은 이 자살. 그분들은 자살의 영이 죽음의 영이 이렇게 항상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그 영혼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혼을 잃었을 때 한 65세 중반 된 남자분이었는데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제가 사단에게 붕괴했는지 사단한테 빼앗겼거든요. 그 영혼을 그 잠시 그 하루 그 잠깐 그 비오는 사이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는데 그날 이제 일을 벌여서 결국은 이제 쉘터 사역은 접게 됐는데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2014년부터 이제 선교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제 1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태국으로 파송하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연결해 주시고 선교지를 연결해 주시면서 이제 선교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로 물론 오른손 구제센터 사역은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제 사역은 지금도 연락이 오는 대로 계속 홈리스들이 오고 또 중독자들이 연락이 오고 싱글맘들도 계속 그 이후에 계속 접촉하고 또 이렇게 그분들도 사역하면서 이제 선교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뭐 이건 이제 지나간 뭐 간증일 수 있는데 2016년 연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너희 교회가 비록 아직은 뭐 지하 상가의 건물이고 성도들도 많지 않지만 한번 선교사님들 한 연말까지 한 10명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뭐 파송 선교사 포함해서 지원한 선교사까지 해서 한 10명 정도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거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지. 그러면서 정말 선교사님들 찾아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2016년 초에 품었던 그 마음이 정말 2016년 말이 되니까요. 실제로 나중에 오늘 주보를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주보에 선교사님 파송한 선교사님들 기도하기 위해서 이름을 올리고 선교지를 다 적는데 실제로 10명이 말하자면 통과가 됐어요. 초과됐어요. 10명이 실제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해가 바뀌어서 2017년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봄이었죠. 그때 3, 4월경인데 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어떤 부흥회를 갔다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머릿속에, 너희 교회가 앞으로 이제 10명 뿐만 아니라,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지원하는 교회가 되라. 그런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파송 선교사 포함해서 우리가 또 협력 선교사님들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거든요. 매달. 그래가지고, 그래? 이거 하나님 주신 비전이지? 그러면서 이 비전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불과 몇 달 전이었는데, 놀랍게도 지금 현재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선교사님들, 파송 선교사 포함해서 지원하는 선교사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제로 출발했던 이 지역 선교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축복하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니까 이제는 해외까지, 해외 선교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편 81편 10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 있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주시는 비전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 주시는 비전이 있고 또 어떤 오늘 제이 루디아 선교회처럼 선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다 비전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받을 때는 무조건 그 비전을 하나님 주신 비전이면 무조건 내가 뭐 이렇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예스, 예, 아멘으로 받고 그 비전을 그대로 취하면 그대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 이런 구제 사역을 통해서 또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해왔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온 것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 있는 이 시대에 강도 맞는 자들은 누구라고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일까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뭐 우리 저희 온유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동산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쩌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정말 고아 과부되고 가장 나그네 된 그런 강도 만난 자들이 누굴까? 보니까 난민들이라고요. 난민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지난해부터 저희 교회는 적은 예산이지만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제 가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하고 직접 난민을 만나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 가지 못할 때는 매달 많은 금액 뭐 적게는 500불 많게는 몇천 불씩 뭐 이제 그 터키에 가면 이제 난민 학교가 세워지는데 그 국제학교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집니다. 제1호가 세워지는데 이번 12월 말에 세워집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는 적은 능력의 적은 예산의 규모의 교회지만 이미 거기서 많은 재정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이제 수만 불을 더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많지 않지만 이제 수만 불의 건축원금을 모아놓은 곳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언제 그 돈 모아가지고 건축하겠느냐? 그거 먼저 난민학교 건립한테 주라.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아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 재직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다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지갑을 털어버리고 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그냥 주시든 안 주시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진정한 경건은 뭐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경건이 뭐냐?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 여기 PPT에 제가 마지막 페이지 적은 거 있나요? 예. 진정한 경건, 부제 플러스 이렇게 했는데, 한번 다 같이 우리 같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이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그동안 수년 동안 해왔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봤던 구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동방의 가장 큰 자로서 성경에 나온 그 어떤 의인보다도 가장 의인이었던 그 욥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욥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주제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또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2 루디아 선교를 포함해서 우리 온 한인동산 장로교의 성도님들 목사님 사모님 지난 수년 동안 저희 또 우리 구제사역, 오른손 구제사역, 고아와 과부와 싱글맘을 돌아보는 그런 사역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성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만들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께 부어드린 것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또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